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인생 가운데서 경험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저 세상에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 갖는 소망이 무엇이겠사옵나이까. 그들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며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므로 자신이 죽은 줄 알지 못하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참 복음을 외면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사옵나이다. 우리로서는 그들로부터 다를 수 없겠으나 주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때를 살아가는 인생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썩어질 것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었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는 부패한 자여 망할 자였사오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심령을 중생케 하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산 자여 주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매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저희가 기뻐하며 이 은혜를 사모하옵나이다. 이 모든 영적 선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의 심령을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를 걸음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옵나이다. 한 시간을 주께서 기획하시고 작정한 가운데서 있는 줄 나오니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부어주옵시고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영적 충만한 깨달음과 각성과 은혜의 감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던 핸드아웃 그것부터 시작할 차례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답 몇 번째가 될까요? 6문인가요? 6문이 맞죠? 네. 그러면 5문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왔는데 5문까지 내용이 다 기억이 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상기하죠. 복습을 한번 1문부터 하면서 5문까지 해보고 6문으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하시는 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압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토록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역사 6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께서 31절에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것을 가리켜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상태는 죄와 관련해서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죄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순전한 상태라.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의 상태 또한 순전할 것이라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명확하지요. 근데 1장 26절과 27절에 가보게 되면 더욱더 인간에 관한 독특한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27절 같이 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런데 31절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아직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설명을 아직 드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는 독특한 하나님의 여타의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여 사랑을 입어 지원을 받았구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보기 좋으신 그 모양대로 죄 없는 무후만 순전한 상태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은 명확하지요. 신약성경 예배소서 한번 가보세요. 그렇다면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런데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따라가 보다 보면 어떠한가 큰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것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느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즉, 다시 말하면 19절의 모습이 17절에 마음의 허망한 것을 행하며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같은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나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사람을 버려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24절의 이 권면은 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은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이것이 신자에게 주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은택이라면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구원 이전의 사람이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 받기 이전에 중생치 못한 자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것 자체죠. 그럼 그것이 회복된 모습으로 되어진 것은, 타락한 자가 상실했다는 것은 본래 창조 속에 이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그대로 성경의 흐름과 내용을 따라가 보면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형상대로 받은 내용 속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래 가진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 27절의 말씀이요, 1장 31절의 말씀으로 포괄적으로 지시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락해 있다. 그 타락해 있는 그것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말할 때 답은 단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준 핸드아웃 5페이지 가본을 보세요. 인간의 창조의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원래 창조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죄와 부패와 비참함을 조성하신 분이 아니심.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얼마나 높고 고귀한 상태로부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은택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게, 더럽고 더러운 것이 그 왜 더러운지를 모르는 것이죠. 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순전한 그 상태의 고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결국 아는 것이 뭡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것, 몸이 고달프면 고달프다는 것, 힘이 들면 힘이 드는 것, 속상하면 속상하다는 것, 이렇게 어떤 징후요,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은 호소할지언정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라는 측면의 이해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이같이 순전한 상태로 우리를 죄 없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 창조는 목적 없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 창조했을 때 이 창조는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반드시 목적성을 갖고 있죠. 그 목적성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해나가셨을까? 그 창조의 목적성을 잘 이해하고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행하는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계획 속에 담겨있는 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 속에 주신 그 계획 속에 담겨있는 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즉 목적성이 무엇인지 알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뭐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의 계획 속에 의도하셨던 목적성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 실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의 흐름들을 마음에 잘 두시고 성경에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죠. 일단 시편 8편을 가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천사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4절 5절 내용은 인간 중심적 찬양 같아요. 그렇죠? 그 시편 8편은 결국은 시편 8편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거기 나온 예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받은 인간의 영화와 영광을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 비교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줘 뛰어나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으뜸되는 인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시편의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이 같은 모든 영광의 인간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간에게 부여한 존귀와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 속에 담겨있는 목적성으로 이 시편 8편은 이렇게 의미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지으심의 목적이 무엇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인간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음을 시편 8편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시작과 존재의 기원을 그로부터 받는 것이며 살아가는 모든 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경로를 그가 붙드심으로 우리가 기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우리가 기동하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여타의 피조물에 비하여 이와 같은 존귀와 영광을 입은 우리들은 그 존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것임을 드러낸 데 있다. 이것이 이제 시편 8편의 바른 해석이요 초점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 가게 되면 요한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4장의 10절과 11절만 보시죠. 우선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누구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4절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들 위에 앉아 있으나 10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나가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던진다는 것은 이렇게 벗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이 피조 보이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은 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실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참 영광이요, 이것이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 영광의 실체에 뭐죠? 빛을 비추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아 이들은 결국 뭐에 불과하다? 거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아 그 거울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통하여 반사함으로 온 피조계 속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요 창조의 지으심의 뜻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 구별하여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으므로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능력과 그 위엄 안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주시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대로 반영해 비추게 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인간이 누리는 영광과 지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니 그 일을 비춰주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참 실체 앞에 우린 뭐라 말할 것인가. 그럼 이것이 결국 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잃은 자가 면류관을 내어놓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런 모습으로 계시록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계시록 성경의 첫 책과 끝 책 속에서 창조와 구원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심 원리를 그대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비추임이 인간의 존재 부르심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인생의 주요 과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할 때, 도대체 살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무슨 재미로 사냐 말이에요, 인생을. 뭐 목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실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은택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7장 3절에 이러시기를 같이 읽으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의 그 빛을 우리가 비로소 비추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만 이것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져요? 구원받은 자예요. 타락 이후에 죄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고 주께서 중생하여 영원들의 작정하여 불러내신 그들에게 이 일이 이제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 것인가? 예배소서 3장 14절 또 19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그 앞에서 그런 맥락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보면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이유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기도의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짐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영광의 빛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 우리 존재의 목적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일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타락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굴절시키고 썩어지며 더러운 형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합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죄인의 삶입니다. 즉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 있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어둠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어긋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썩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여 드러내지 못한 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단 말인가.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말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이 뭐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말의 내용은 25절입니다. 24절 25절부터 이하의 설명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을 쳐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라. 썩어지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의 형상을 만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무엇인가? 26절 27절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요.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그들이 행한 모든 합당치 못한 짓이라. 합당치 못한 짓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니 29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를 범하면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악한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런 악행을 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30의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하심을 알았다. 어떻게 알죠? 양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 세상의 법정에서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죄 없다 합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겠지만 죄가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 재판 가서 죄 없단 말을 못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한 것을 양심이 알고 그리하여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드러내는 것, 창조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내는 가능성은 오직 누구에만 가능해요? 중생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은 결국 썩어질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죄악의 그늘과 어둠 안에 묶여 있는 것이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걸 헤치고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리 문답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그 비추도록 하는 인간에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더욱더 존귀한 모습을 지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피곤한 일이 아닐까요? 왜 지으셔가지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하고 이런 짐을 지우시는가? 이렇게 인간이 말할 수 있겠는가? 피조물이 거기까지 말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적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이까?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사형장의 간증들, 박효진인가요? 박효진 장로님이신가? 여러분 혹시 못 들으셨어요? 교도소 대대장인가 연대장인가 그 교도대장 하시다가 서울구치소 교도대장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그 주를 믿고 난 뒤에 교도소에서 교도소 간수와 간부로서의 역할을 쭉 하면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며 그들의 변화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집행 현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모습들, 차이의 모습들을 쭉 간증하고 했던 내용들을 쓴 책이 있어요. 박효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믿지 않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때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들은 발악을 하고 자기가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죽게 된 인생에 대하여 절망과 낙심과 체념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죽음에 떨며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극악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간증을 갖게 된 자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한대요.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큰 죄를 지고 죽게 되므로 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감사한 것은 내가 사람 앞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한 악행으로 이와 같이 벌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그런 사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사회 속에서 자유한 자나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오니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을 듣고 이 박균 장로님 도대체 자기가 전도해놓고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기가 천국 가서 꼭 물어볼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전도한 그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서 덜커덩 몇번딱 불러 나올 때그 순간 직감적으로 안 돼요. 내가 형자로 가는 것이구나. 이 부름이. 그 직감적으로 알고 사지가 떨며 와들와들대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못 옮기고 한 발바닥 반 발바닥씩 옮긴답니다. 이렇게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게 촉촉 가는데 저 멀리에서 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어떻게 되죠 가사가? 내말 들으사. 그 찬송이 쭉 들려나오는 거예요. 저 목소리가 그 녀석인데 저 찬송.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자가 그 찬송을 접촉하여 배울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래요. 제가 그 찬송을 어떻게 알아? 그 찬송을 부르고 형장까지 오는지. 그리고 이게 목에 걸리고 걸렸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찬송을 부르다가 순간 찬송이 딱 멎고 덜커덕하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깔려서 교수형에서 처하게 된 거죠. 자기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 천국에서 만나면 네가 그 찬송을 어찌 알았는가라고 물어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회의 범죄로 자기가 죽게 된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음에, 사회적 형벌받음을 감수합니다. 그 당연한 줄 알죠. 그래서 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을 위하여 감사하는 모양으로 믿는 자의 모습은 변화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예외 없이 자신이 받는 모든 형벌에 대한 책임을 부모 탓이요, 사회 탓이요, 어떤 누구와 관련지어 죄책과 형벌에 대한 그것을 증오하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관찰한 예의 없는 사형 집행 현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죄인이 우리 생각에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공의의 위엄 앞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하늘에 감히 받는 그 자리조차 고집을 필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자의 위치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지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짐을 우리에게 지으시는가? 이런 얘기 자체가 뭐냐면 피조물됨의 존재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죄성에 나온 발언이에요. 죄성에서 나오는 질문인 거죠. 그 자체가 죄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것과 묻지 못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부모님께도 대하여 어찌하여 나를 낳으십니까? 말하면 그것이 뭡니까? 패역한 자식이죠. 그런 부류가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조차도 그 질문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가 알거늘 하물며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묻는 질문의 범위에 그것이 합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요 공간인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0장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 앞에 내가 오늘날 뭐라고 돼 있죠?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인간의 존재에 참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 행복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평강이죠. 평강과 안식이 넘쳐난 곳.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12절에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는 내용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전체를 줄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설명해 보세요. 영광을 정의해 보세요. 영광이란 글로리. 영광이라는 건참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영광이라는 건참 정의, 영광하면 빛나는 것, 뭐 이렇게 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정의 내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영광이 언제 영광을 누린다,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뭇사람들이 그의 존재와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존귀 여겨주는 상황 안에서 영광을 그가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안에서 영광이 존재를 알수 있지만 그 영광 자체를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시오,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이며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예배 현장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이것이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이며 구원의 극치의 모습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극상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 예배는 참으로 존귀하고 숭고하며 엄숙하며 복이 넘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을 기뻐하세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현장에 앉아있는 그 초청의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인가를 기억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내가 내 영광을 너희를 통해 받겠다 하실 때 그 예배를 회집을 통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토록 너희가 성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현장 속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 때문에 그렇죠. 그 영광에 그 영광을 나타내 보임이 예배 현장 속에 아주 그 극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일반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의 그 시간과 공간이란 특정한 장소 속에 이루어진 예식을 떠나서 일반 생활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반영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여기 말하고 있는 12장의 12절의 내용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두 번째 항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 창조의 으뜸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며 이 목적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이외의 목적은 그를 알아가는 것이요 인간의 행복과 복락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차 한 잔 들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모시셨어요? 쉬셨죠. 뭐 하신 게 있어서 뭐가 이렇게 힘이 드셔서 자 보시죠. 5페이지 나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와 상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뜻, 그리고 사역을 바르게 아는 이성과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의지, 모든 마음의 성향과 소망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영혼의 무흠성과 영적 측면, 인격 전반에 걸친 순전성과 순수성, 다른 모든 피조물에 뛰어난 인간의 신성과 존엄으로 인한 복락과 즐거움을 포괄하는 인간의 고귀성을 가리킨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뭐, 여기 쭉 설명해드렸잖아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아,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냐면 제가 더 할 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고전적인 개념과 현대적 개념으로 신학자들이 계속 이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다라는 그 정의를 학문적 정의를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찾았나라고 애를 쓰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고전적 개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다른 여타의 피조물에 비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고결성이 찾아낼 것이 아니냐. 이제 접근 방법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인간이 다른 여타의 피조물에 비하여 존귀하냐. 그런 걸 찾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사고를 그렇게 분석해 갑니다. 어떻게 접근 방법이 맞겠죠? 자, 그래서 그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여타의 피조물에 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성이 있다. 인간은 여타의 피조물에 비해 달리 이성적으로 판단한 일을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또 이성을 실현해 나가는 의지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한 그 실행하는 그 행동에 선악을 분별하고 거룩과 추한 것을 분별하며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 나가는 특별한 인식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양심과 같은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진리를 향한 진리 탐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적과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는 미에 대한 감각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 미에 대한 분별과 이런 것들 다 포괄해서 결국 인간에게는 이성과 의지와 정서와 그 다음에 양심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한 요소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작용해 나가도록 함에 있어서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와 구별되도록 해주고 그 개별적인 인격체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요소가 있으니 바로 뭐냐?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 자유의지가 가진 인격체로서의 모습. 그러면 뭐가 돼요? 결국 이성과 의지와 도덕적 판단의 양심과 동시에 뭐가 있죠? 인격체로서의 자유의지 이런 등등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상의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은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타 창조 때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 이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됨이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측면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변화가 나타났죠. 그 변화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죄인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 타락 이후의 모든 죄인들을 감고 있는 이러한 삶의 자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새로운 접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답만 알려드리지 않고 왜 그 답이 나와 있는가에 대한 사고의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사로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렵다 이래 하시면 저는 어쩌하죠? 답만 탁탁 말해드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겠는가? 그랬더니 여지껏 생각했던 우리의 존재적인 구조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이 나타나는 우리의 하나님 형상에서의 영광의 모습. 그게 뭔가 했더니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즉 최초의 창조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죄 없이 순전한 상태로 의로운 자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패한 성품이 아닌 깨끗한 성품, 순전한 성품 상태 속에서의 거룩성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굴절 없이 알아가는 진리 가운데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것도 고전적 개념 안에 들어가요. 네, 고전적 개념에 들어가요. 포괄적이면서. 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성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관계적 측면을 이것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고전적 개념을 버리고 이 관계성 안에서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냐 그릇되냐라는 이 측면만을 강조하려는 시도는 이제 현대적인 시도 쪽에 그런 게 많고, 고전적 시도는 우리가 이성과 의지와 양심과 인격체로서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의와 거룩과 진리를 지니고 있었다는 측면을 포괄적으로 설명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의지와 인격체로서의 자유의지와 양심 등등은 하나님의 내적 형상이라고 우리가 신학적 구별해요. 하나님의 내적 형상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늘어지는 의와 거룩과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손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한다. 로마서 1장의 모습이 타락 후의 죄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실해버린 손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 형상과 외적 형상 가운데 어느 쪽일까요? 내적, 외적. 우선적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상실하고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외적, 하나님의 외적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된 상태는 의와 거룩과 진리가 없어요. 그런 없는 상태로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게 뭐죠? 우리에게 이성이 있죠? 우리에게 의지가 있죠? 우리에게 양심이 있죠. 우리에게 인격체로서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마저도 매우 어떻게 해요? 위태로운 모습이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성이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니 손상 입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심리적인 우리의 틀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 이성이라는 이성적 작용이라는 정신적 심리적 작용은 작용 능력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나타내는 결과는 항상 뭐죠? 의와 거룩과 진리를 떠나 있으니 손상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적 형상을 완전히 상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내적 형상이 남아있으나 내적 형상의 작용이 항상 뭐죠? 손상 입은 죄로 인한 영향의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바른 생활 시험을 100점 맞지만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점을 사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성의 판단에 의지가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 의지가 이성의 판단에 순종하나요? 안 하잖아요. 머리로는 아니야. 그렇지만 마음의 의지로는 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잖아요. 그거마저 거기 때문에 양심마저 무뎌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일, 이성의 작용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어졌고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도 항상 변하며 변화하되 치우치는 경향성이 있대. 의지가 치우치는 경향성이 의와 죄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요? 죄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을 의지 자체가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부패한 상태의 타락 이후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향성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악을 사랑하며 선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상실과 남아있는 형상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내려 남아있는 두 번째 보세요. 2번 같이 읽으면 타락 이후에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뜻이 참되고 온전한 구원의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없어 어둠과 무지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며 다른 피조물에 대한 바르며 조화로운 지배력을 상실케 되었으며 이 세상과 미래의 삶의 행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 예배소설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에베소서 3장에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의 모든 충만한 식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있죠.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케 됨을 우리 안에 주어짐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서 4장 2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돼 있어요. 거기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란 말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양심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 의지가 순종케 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6페이지 3번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그렇다. 자, 같이 읽어보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을 입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요소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의 능력, 얼마간의 도덕성,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일정한 지배력 등을 말할 수 있음. 이처럼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의 증거이며 악인들을 핑계치 못하게 된다. 악인들은 핑계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남아있는 요소 가운데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남아있으되 이 자유의지는 남아있으되 어떤 자유의지로 남아있냐면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종속된 형태로서 의지가 남아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유의지는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를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 무슨 판단이죠?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A냐 B냐, 난 A가 더 좋아, 아니야 난 B야,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의 A성의 판단의 기초에서 그 자기가 선택한 것을 B를 선택했으면 B를 선택한 것을 B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재생하죠?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하며? 기뻐하며.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왜 선택을 하겠어요?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란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성품이 부패해져서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성의 판단이 A는 선이요 B는 악이라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데 매우 흐릿해졌어요. 흐릿해진 게 뭐냐면 이성이 자꾸 부패한 의지에 영향을 입어요. 부패한 의지가 얼뜻 딱 볼 때는 A가 맞는데 부패한 의지가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냐면 야, A를 선택하면 너에게 미치는 피해가 얼마냐, 손해가 얼마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지가 슬 흔들어 놓으니까 이성이 A의 나쁜 점이 드러나고 B의 좋은 점을 구실로 삼을 명분을 찾아 나가는 사고의 발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B가 좋다라는 것을 엮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선명하고 간단한 일은 쉽게 나오지만 조금만 복잡한 일 같으면 나오지고 감추어져요. 그래서 뭘 내세우죠? 명분을 내세우죠. 명분만 찾아내면 내심으로 뭐죠? 자기도 속일 수 없는 양심이 악인 줄 아는 선택을 명분에 가리워져 선택하도록 이성이 제시해주고 논리를 만들어지고 의지가 부패한 의지가 따라가서 B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작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죄인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의 겉말을 겉말 다르고 속말 다른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런 부분에 능한 사람을 가르쳐 뭐라 하냐면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요. 그들을 가르쳐 뭐라 하냐면 국회의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요. 또 이 장사를 잘하기도 사실 이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설득해야 돼. 설득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좋은 점만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남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인 강점과 약점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약점은 스스로 알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요. 나는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강점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 학문책에서 다 있는 거예요. 학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학자들도 자기의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론의 취약점을 가급적 줄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괜찮다고 말하는 거고 자기 이론이 갖는 장점만 자꾸 내서서 설득하여 이렇게 학파를 구성하는 거죠. 다 그래요. 인간의 진리는 한계.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성의 능력도 온전하지 못하여 어떤 사물을 보고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진리는 인간이 갖지 못하고 오직 뭐예요? 일리만 갖고 있는 일리만. 어느 한편에 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말 듣고 시어머니 말을 같이 들어봐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안방의 말을 듣고 꼭 부엌에 와서 또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 피차가는 얘기를 들어봐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항상 그릇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늘 중용을 취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은데 자신의 영과 뜻이 맞는 사람과만 이게 큰 박수를 치니까 항상 어긋나고 파벌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그리고 양심조차도 죄로 인해 영향을 입어서 순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결국은 인간은 자유의지의 행사 속에서 어떤 성격을 갖게 되냐면 항상 죄의 영향에 끌려다니는 자유의지의 성격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비록 비록 자유의지의 프로세스 안에서는 의지를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실행의 과정에서는 매우 자유롭지만 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그리고 불투명하고지 않지만 선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함으로 매우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항상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죄인들의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유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보면 12절에 너희 죽을 몸 왕노릇하지 못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그 다음에 죄의 아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 말 속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6절 올라가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죄의 종노릇이요 12절에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고 라는 이 말 속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13절에 이렇게 나온 내용들은 다 우리가 실제로 이 자유의지의 이 프로세스가 실행의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그 결과로 우리는 스스로 기뻐하여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타락한 이후에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도 그렇습니까? 중생한 자는 조금 있다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져요. 중생한 자에게서는. 그러나 중생하기 이전에 죄인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생한 자에게 주는 권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한 자다.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에게는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중생한 자에게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실행 능력을 하나님 부여해 주셨어요. 새로운 실행 능력을 부여해 준 그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그 다음 문항을 찾아나가면서 설명돼 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성격 속에서 우리 한 가지는 신자에게는 죄의 13절에 육체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유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해가는 그런 자유의지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 사랑의 종노릇함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자유됨을 나타내 줍니다. 이 부분의 설명은 다음에 또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다 한번 보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형상을 회복하시고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시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변화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로 시작된 것을 온전케 하심. 이러한 형상의 회복은 몸의 부활의 날에 완전하게 될 것이라. 이 다번행 내용은 뒷문항에서 좀 더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문항을 보겠습니다. 7문항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자, 그럼 창세기 한번 다시 돌아가죠. 창세기 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창세기에 볼 때 실제로 2장 16절부터 보면 16, 1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나 하시리냐.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이 명령의 성격은 뭐냐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실과죠? 어떤 과일인가요? 요즘 이 실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림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그린 그림? 그 그림에 어떤 과일을 따먹고 있던가요? 사과죠? 못 보셨어요? 그 그림 보면 전통적으로 서양사에서 이 성화, 교회의 이 신앙적 그림들을 그려낸 그림에 보게 되면 선악을 따먹는 그 과일이 뭐냐면 사과로 되어 있어요. 사과를 그렸어요. 왜 사과를 그렸을까요? 하필이면? 사과를 통째로 먹다가 그게 목에 탁 걸려서 아담이 이게 툭 이렇게 목에 튀어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왜 사과를 그리냐면 아무런 까닭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배를 좋아하는 분은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이유. 아,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알려드리는 게 이거. 그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재밌나 봐요. 이 라틴어로 말룸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말룸이란 단어는 말루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변화 형태로서의 명사형으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루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악하다, 악한 이런 뜻이에요. 악한 이런 뜻이거든요. 보누스는 선이죠. 보누스는 선이에요. 보누스는 선인데 그래서 보누스 말루스에서 선과 악한 이렇게 말하는 이 말루스 형용사의 명사 형태로 말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악 이런 명사가 되겠죠. 이 말룸이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1, 악, 2, 사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룸, 사과라는 이름이 공교롭게 뭐죠? 말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과를 말룸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그릴 때마다 이게 사과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근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라틴어의 서양 언어적 습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 얻어진 결과일 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뭘까?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알아도 못하시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한테 물으면 내가 대답할 건데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물으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얘기하면 남이 볼 것도 갖고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김 목사가 항상 우리를 모르는 것이 모르는데 사실 내가 알고 있다. 얘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줄 제가 압니다. 압니다. 다 아시면서도 들으시는 여러분의 인내가 참으로 숭고하고 존경스러울 뿐이죠. 이걸 풀어가는 방법은 그 앞에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전에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근데 어때요? 어떻게 뭐 되어 있죠? 임의로 먹대. 임의로 먹대. 그 의미로가 그 다음 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풀어주는 해석의 실마리예요.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임의로 하지 않을 것이 하나가 있다. 그 임의로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존귀와 영광이죠. 그 임의로 속에는 내가 너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요 이성이요 의지요 양심이요 나와 관계 속에서 거룩하며 의로우며 진리를 진리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내가 너를 지었다. 네가 모든 것을 임의로 하라.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이요 피조물을 다스려가는 우리 피조물로서의 최고 영광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다만 하나를, 하지 말라 하셨어요. 말라는 것은 말라는 말 속에 이미 제한이 들어있죠. 그 제한의 성격이 무엇인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무 자체 어떤 나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요 손대지 마라 그러면 이 손대지 마란 이 자체가 이 강대상 자체가 뭐가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강대상이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명령을 순종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이 명령 순종적으로 임의로 행동하면 뭐가 되죠? 악이 되어져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실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의 분별력이 이렇게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신비한 뭐 마술이 있어서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독약을 만든 어떤 마귀가 우후후후 하면서 사과에다가 독을 집어넣잖아요. 그걸 먹는 순간 사과에 담긴 독이 우리 몸에 번져서 죽게 되듯이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에는 어떤 무슨 신비한 뭐가 있는데 그걸 먹는 순간에 우리 몸에 퍼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나무 그걸 이름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셨어요. 왜 그래요? 네가 임의로 행하되 내가 그만 이 과실을 따먹는 행동 자체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임의로 네가 취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임의로 네가 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며 무엇을 악을 결정하는 권위는 먹지 말라 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의 창조되심의 존재됨을 인정하라는 표로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알게 한 나무의 그만 그 자체는 임의로 할 것이 아니요 너희가 모든 일을 임의로 하되 딱 한 가지 나를 대하여서 너희가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피조물이요 내가 나의 형상에 따라 너희를 존귀케 지은 자요 이 내가 지은 모든 피조 속에서 너희가 임의로 행하되 딱 한 가지 너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지은 자임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성적 판단과 의지작용을 따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창조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행할 것과 행하지 못할 것을 그의 뜻에 따라 행할 것이냐? 내가 임의로 나의 행할 바를 결정하여 행할 것이냐? 이 갈등 안에서 결국 따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이미 따먹는 그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과 실행의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로 옮겨버린 거예요? 자기로 옮겨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방불한 존재가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길 자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섬긴 사랑한 거죠.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성질에 맞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어떤 그 말에 해당된 어떤 행동적 과실, 그 자체가 죄다 아니다를 넘어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룰을 지켰냐 안 지켰냐 추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는 그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의 성격 자체 속에서 죄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죽을 것이라 했어요. 정령 죽으시라. 정령이라는 말을 붙여 강조하셨어요.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매우 당부하신 거죠. 표현 속에 신신 당부하신 거예요. 정령 죽을 것이라. 그런데 3장에 오니까 큰 변화의 타락사건이 나옵니다. 타락사건이.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뱀이 참 간교해서 하나님이 정령 죽이라 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을 그대로 어법을 반어적으로 사용해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더냐 라고 강조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해 하여 의심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굉장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걸 금하실 리가 없다.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반문을 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보면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반쯤은 넘어가 있죠. 이 말씀 담겨있는 불평의 의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게가 더 있네요. 그러게. 그러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죠? 불평의 씨앗이 그 속에 담겨요. 참으로 정말 먹지 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못 먹고 있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셔서. 이럴 때에 뱀이 한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신관을 왜곡시킵니다. 전복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을 뒤집어 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뒤집으면 죽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 결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뜻은 실제로 죽는 뜻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해석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백한 뜻을 해석을 뒤집어 그렇게 결코 죽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사실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뱀이 그걸 아니다고 말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하와이 입에서 나온 답이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신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뭐 하는 거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해석을 달리.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하신 건 맞아. 그런데 진짜는 안 죽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의 속뜻은 딴 데 있다니까 라는 거예요. 딴 데 있다니까. 그리고 해석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지도 않는데 죽는다고 말했는지 알아?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 죽는다고. 그 말은 맞아. 인정해. 사실은 인정해. 성경에 그렇게 쓰인 건 나도 인정한다고. 그런데 성경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니까. 성경의 뜻이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준 뜻은 딴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이 뭐냐면 5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뭐 어떻게 될까 봐요?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금한 거라고 신관을 왜곡시키는 거죠. 성경 해석의 굴절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자비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그가 영원하시며 초월에 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거슬려가며 성경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네가 당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인 네가 당하는 육적 환란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럼 뭐예요? 네가 육적 환란을 당한 걸 보니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본래 사랑이 없는 분이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인 것은 너 스스로 알지 않냐요?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라. 네가 나면서부터 주 앞에 충실한 자요?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자냐? 그런데 하나님께 너를 병으로 치셔? 하나님 그런데 불구하고 네 사업을 어렵게 하셔? 하나님 그런데 불구하고 네가 인간관계 그 고통을 받게 하셔? 하나님 불구하고 너의 가족 안에 남편과 자식과 모든 환경 안에서 너에게 눈물과 슬픔을 주셔? 네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잖아. 그 모든 내용 속에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지. 아니면 너는 헛개비를 믿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하죠. 말씀의 근거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 부분으로 접근해가는 거죠. 결국 미혹해하며 불평을 이끌어내고 자 미혹해함으로 우리 안에서 불평을 이끌어내고 불평을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해석의 의미를 뒤집어버리고 뒤집어버린 근거로 신관을 왜곡시킵니다. 신관을 왜곡시키고 마지막 불순종이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 주심해 그도 먹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죄악의 길로 가며
죄악은 동지를 구하는 것이죠. 함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더 이상 못 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한 상태로 지으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가 어떻게 인류의 머리에 대고 우리가 그의 허리에서 나온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떠한 순전한 상태에서 타락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살피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 모든 기운 가운데 동일한 죄의 실행의 과정이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케 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건짐을 받고 주의 거룩과 의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새로운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아름다운 거룩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